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미국 서부 네바다주에 도박의 도시로 유명한 라스베가스가 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에서 1시간 정도만 달리면 후버댐이란 큰 댐이 나오는데요. 1930년대 경제 대공황 당시에 건설된 댐입니다. 이 후버댐은 20세기 건축공학이 이뤄낸 걸작품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댐 이름의 주인공인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그렇게 대단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31대 허버트 후버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 허버트 후버는 1874년에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대장장이셨는데 내가 6살 때 심장마비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뒤에는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서 난 9살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 여러 친척 집을 옮겨 다니다가 서북부 오레곤주의 삼촌 집에 얹혀 살게 됐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녔는데 사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캘리포니아주에 스탠포드란 대학이 새로 생기는데 등록금이 무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스탠포드에 들어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재질학을 전공해서 스탠포드 1회 졸업생이 됐는데 졸업한 뒤에는 광산 개발 가능성을 조사하는 일을 맡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1908년에 광산 자문회사를 세웠는데요. 버마 흔광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광산 기술에 대해서 쓴 책이 인기를 끌면서 마흔 무렵에는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고아 소년이 백만장자가 된 거죠.
네, 허버트 후버는 원래 광산 기사였고 기업가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냈는데요. 1914년 여름 후버가 영국 런던에 살고 있을 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역사학자 조지 내시 박사는 이 전쟁이 허버트 후버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영국 주재 미국 대사가 후버에게 외국에 나와 있는 미국인들이 전쟁을 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해외에 있던 많은 미국인들이 런던에 와서 귀국할 방도를 찾고 있었거든요. 후버가 이 일을 맡아서 10만 명에 넘는 미국인 여행자들이 무사히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이 일을 해내고 나니까 이번에는 벨기에인들을 위한 구호활동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당시 벨기에가 독일에 점령당한 상태였는데 벨기에는 식량을 자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식량을 수입해야 했는데 해상이 봉쇄돼서 식량을 들여올 수가 없었죠. 형편이 이러니까 중립국 미국의 시민인 허버트 후보에게 도와달란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에 일종의 국제 구호 활동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요. 다른 나라에 점령된 상태에 있는 한 나라 전체를 위해서 이런 대규모 구호 노력이 진행된 일은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내슈 박사는 말했습니다. 점령군인 독일 군인들에게 식량을 뺏기지 않고 굶주리는 벨기에인들에게 확실히 전달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후버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얘기하자면은 깁니다만은 이 일로 후버가 영웅이 됐습니다. 인도주의 구호활동가로서 영웅이 된 거죠. 난민구제위원회를 조직해서 매일 9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벨기에 사람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고요. 일부 프랑스 사람들의 생명도 구했습니다.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에 이런 훌륭한 일을 해낸 사람으로서 후버가 일반 대중의 눈에 국제적인 영웅으로 비춰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후버가 공직에 진출하게 됐죠.
1917년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새로 미국 식량국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초대 식량국장으로 허버트 후버를 임명했는데요. 후버 식량국장은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 힘쓰면서 동시에 식량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국과 연합국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후버를 유럽으로 파견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의 전쟁 복구 노력을 돕고 식량을 지원하는 일을 맡긴 건데요. 후버는 이 사업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고요. 다음 하딩 행정부와 콜리지 행정부에서 상무 장관을 지내게 됩니다.
후버가 상무 장관이었는데요. 다른 모든 부서의 차관을 겸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후버의 영향력이 담당 부서였던 상무부를 넘어서요. 모든 부서에 두루 미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후버는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시 하루 12시간이던 철강업계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기업인들에게 촉구했죠. 또 미국 수로와 운항 개발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상무장관으로서 후버는 미국 상품의 표준화를 위해서 노력했고요. 또 미국 상품 수출을 늘리고 생산 과정에서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927년 4월, 미국 남부 미시시피강 유역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다. 지난해 여름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미 강물이 많이 불어난 상태였는데 결국 미시시피주 그린빌 인근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변 마을이 모두 물에 잠겼다.
네, 1927년에 발생한 미시시피 대홍수 얘기인데요. 이 홍수로 7개 주에서 250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까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됐는데요. 이때 재난 구호 활동을 지휘한 사람이 허버트 후버 상무장관이었다고 역사학자 조지 내시 박사는 말했습니다.
당시 쿨리지 대통령이 홍수로 집을 잃은 수재민들을 돕는 일을 후버 장관에게 맡긴 겁니다. 후버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인들에게 기부금을 호소하고요. 또 수재민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로 나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후버 이름이 미국인들 사이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마침 쿨리지 대통령이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동안과 전쟁이 끝난 후에 해외에서 박애주의자로 명성을 얻었다면 이번에는 국내에서 같은 미국인들을 도우면서 영웅으로 떠오른 건데요. 덕분에 허버트 후버는 다음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미국은 역사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난과의 싸움에서 마지막 승리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극빈자 수용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냄비에 닭고기를, 모든 차고에 자동차를 약속하겠습니다.
1928년 허버트 후버는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런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꺼이 후버에게 표를 던졌는데요. 하지만 후버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미국은 경제 대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 증권시장의 주가가 추락하면서 수천 개에 달하는 은행과 기업이 문을 닫았고요. 12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1929년 10월에 미국 증권시장이 붕괴했는데요. 후버가 대통령이 되고 몇 달 안 됐을 때 일이었습니다. 증권시장이 붕괴하자 후버는 이전에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행정부가 나서서 경기 침체를 해결하는 일을 떠맡은 겁니다. 그때까지 미국에서는 경제가 좋지 않아도 대통령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후버는 그런 관점을 거부한 거죠. 기업계와 노조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촉구했고요. 또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미국인들에게 주변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있으면 자원해서 도와주라고 부탁했습니다. 미국 은행 제도와 산업 제도를 개혁하려 했고요.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과 은행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부흥금융공사를 설립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는데요. 결국 후버 대통령은 미국을 대공황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대공황의 충격이 가시고 후버 대통령이 사망한 뒤에 새로 자료가 공개되면서 후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좀 나아지긴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후버 대통령은 미국에서 최악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후버는 스스로 굉장히 적극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원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구호 노력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그런 일을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후보 대통령이 대공황으로 고통받는 미국인들을 외면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중에 후보 대통령이 사망한 뒤에 개인적인 문서가 공개되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후보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들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한 건 아니란 사실을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후보 대통령이 한 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요. 후보 대통령이 지나치게 많이 개입해서 오히려 후보 대통령 정책 때문에 경기 회복이 늦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후보 대통령의 전기를 쓴 역사학자 조지 내시 박사는 후보 대통령이 오늘날 정치에서 고아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이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그 어느 쪽도 후보 대통령을 자신들의 유산으로 포함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허버트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업적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박애주의자로 기억할 수 있다고 내시 박사는 말했습니다.
He saved more lives than any other person.
역사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 벨기에와 러시아, 다른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식량을 원조하는 일을 했는데요. 나중에 미시시피강 홍수 피해자들을 돕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후보가 도와준 사람들을 다 합친다면 대단한 숫자죠. 수천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허버트 후보의 유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모교 스탠포드 대학교에 도서관을 설립했는데요. 지금 후보 전쟁 혁명 평화 연구소라고 부르는 곳이죠. 후보는 이 연구소가 평화를 증진시키고 끔찍한 전쟁을 막기 위한 연구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면서 자신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웠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31대 허버트 후보 대통령에 대한 얘기였습니다.